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빌립보서로 모시겠는데요. 참 이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면전에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겠어요? 자, 오늘은 3장 1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온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 온전은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온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가 거의 요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서정 중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는 성숙이 일어나죠. 그것을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는 성화되어진다고 그래요. 이 성화는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이랬을 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의 생활 방식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입니다. 3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면 여러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은 아직도 자라나셔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성숙해 나가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감사하죠. 또 보면은 오직 한 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생활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단순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활을 한 가지 사실에 집중시켰어요. 뭐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뒤에 있는 자기의 모든 실수를 뭐랄까 제쳐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장성했고 발전하게 될 미래를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늘은 어제 걱정했던 내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3장 13절 14절 참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자기를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선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올림픽 경기를 보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그때 올림픽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런 달리기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바울은 아마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연상했지 않나 싶어요. 적어도 그러한 경기를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도 많았겠죠. 이 에베소는 말이죠.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쪽 이 에베소, 즉 그리스, 뭐 요쪽 지역이 뭐 이런 활달한 운동 경기들이 많았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요즘에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살았으니까 그가 아마 그런 경기를 많이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경기로부터 나오는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상은 세상적인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위로부터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해서 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쫙 끌어가시는 거죠. 어떤 게 쉽습니까? 그분이 끌어주는 게 쉽잖아요. 이게 좀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할 때도 말해요. 높은 음을 낼 때 그러한 마음가짐을 내고 높은 음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간신히 넘어가는 느낌을 갖고 소리를 내면 그 높은 음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뛰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은 둘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뿐입니다. 이 구원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상급과 다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한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은 상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자를 건네주었는데 저는 그 무슨 선물인지 뭐 이렇게 그냥 잘 모르고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나는 당신이 이게 뭐 무슨 선물을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무슨 선물을 준 겁니까? 근데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노력을 안 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구원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경주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울은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경주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는 주님의 면전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였어요. 그것만이 소원이었어요. 요한은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생활한다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조만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낱낱이 회개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경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오렌지 나무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그루의 오렌지 나무는 그러니까 뭐 우리로 표현한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열매를 가득 이렇게 맺혔어요. 일부는 아직도 파란 색깔이지만 때가 오면 그 열매가 익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완전히 노란 색을 띠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와 보면 지금처럼 완벽한 오렌지 색깔이 아닐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장성할 수 있는 데까지 장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노랗게 익은 그런 오렌지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가을이 되면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금천구, 양천구잖아요. 저 목동에 사니까요. 그래서 양천구에 그 나무, 대표적인 나무가 감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그 양천구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감나무가 많다고요. 그래, 감나무를 따지 않아요. 늦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따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 감을 나눠준다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던데요. 그 감이 익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파란 감이 말해요. 아주 그냥 그 먹음직하게 익어가는. 근데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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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진단 말이죠.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달리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행하는 신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말이나 노새처럼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따라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자발적으로 따라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바울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참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물으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아마 이런 말을 쉽게 뱉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함부로 생활하면서 천사나 또는 환상을 통하여 푸른빛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때가 많다고요. 함부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매일 그분께 여쭙고 매일 그분을 사모하며 나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되레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순종하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 16절로 가보시겠어요?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경주하는 운동장에 나오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말하고 싶다면 나를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함께 나누기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좀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혹독한 정죄라고 보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지만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백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이것은 그들이 식욕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요.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랄까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색을 좋아해서 그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분쟁과 허영에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음과 정신을 땅의 일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을 위하여 살고요.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을 오히려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18절과 19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종류의 변화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을 차지하고 있다면 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의 이웃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웃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에 구원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좀 교회에서 좀 더 순화된 언어를 쓰면 어떻겠느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직설적 표현을 쓰냐고 이렇게 되래. 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는 세상의 것들, 곧 땅의 일에 마음을 온전히 뺏긴 것은 얼마나 커다란 비극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시민권이란 전체적인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어요? 뭐 매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시니까 그분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의미에 훨씬 가까운 그런 내용일 겁니다. 시민권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시민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 폴리데우스, 폴리테우스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이것은 하나의 시민으로 행동하다 하는 의미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지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로마의 법이 시행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입는 것과 동일한 복장을 했고요. 레티노를 사용했어요. 빌립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와 동일했던 것. 그것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로마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늘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함에도 불행한 일이죠. 항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들. 참,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신자들의 소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경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신자의 소망은 결코 대환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 후에 바울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판의 때요, 교회가 심판해서 구원을 받게 될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에녹이 홍수를 겪지 않았던 것처럼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대환란 기간 중안에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때 노아를 보존하셨지만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고요. 대환란 기간에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에게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대환란 기관을 통과하게 될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교회가 대환란 기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참 이 매기 목사님은 여러 면에서 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저는 이것은 교회마다, 저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목사인데요. 저는 총신을 나왔고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기다리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이 믿음, 성경적 관점,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삶의 가치를 갖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